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3절까지 계속 이어서 같이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을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이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하고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으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험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에서 너희의 모든 짐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그 구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평탄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시더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돌아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와 어찌들리까 나는 이미 훈련한 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대로 모두에게 또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님과 공유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순종했더라도 오히려 결과는 더 나빠졌습니다. 바로가 분노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고욕이 가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도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서 모세 자신도 이게 웬 결과물인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혹독한 노역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한 불만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5장은 실망의 연속의 장일 것입니다. 마지막 22, 23절 보면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으로 몹시 힘들어하던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5장 22절, 23절인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욱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해서 순종했더니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기도했던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주었을까요? 너무 힘들고 또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됐기 때문에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이렇게 모세의 탄원 같은 기도로 끝이 나지만 6장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모세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의로의 위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응답과 위로를 주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는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제 내 일을 성공하리라고 확신을 가져도 좋을 만큼 내가 네 가지 근거를 이제 얘기할게.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확신과 위로를 줍니다. 자,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은 3절의 4절 말씀인데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야. 자, 첫 번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모세야, 내가 확신을 가져줬다제. 내가 그 확신을 근거를 주는 것은 뭐냐? 내가 너희 주상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무슨 언약이냐? 가나안 땅을 너에게 이스라엘 후손에게 영원히 주기로 한 언약이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내가 언약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먼저 상기시키고 이로 확신을 시키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근거를 주십니까? 5절 말씀이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신음하며 기도하면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했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여기서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틀림없이 출애굽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얘기를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단호하게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의 8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결심이 드러나고 있는데 먼저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겠다. 그 얘기죠. 그리고 8절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6절 8절 말씀이 뭘 얘기합니까? 내가 빼내고 내가 건져내고 내가 구속하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주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호한 결심과 의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내가 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근거를 갖고서 확신을 갖고 또 하나님의 응답에 위로를 붙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지금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 안 이루어 가십니까? 어찌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 주상과 언약을 맺었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틀림없이 구원하려는 뭘 갖고 있다? 의지를 갖고 내 주권이 그걸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번째 또 근거를 주면서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 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로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고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얘기입니다. 프로 말하자면 내 이름 자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다 그 얘기죠. 자,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두 종류가 나오고 있죠. 자, 6장 말씀, 6절이 아니라 6장에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6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3절에 그렇게 등장하죠. 3절에 어떻게 이름이 표기됐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전에 이미 어떤 하나님으로 알려졌어요?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기 전에 전능의 하나님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의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엘샤다이, 전능자, Almighty God, Top of Top, 신중의 신. 이 말은 온 세상의 힘을 다 합쳐도 당해낼 뿐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이 전능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걸 지배하고 또 통솔하고 모든 걸 섭리 속에서 운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교는 거의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그전에 신앙생활 할 때 사도신경 우리가 애우기도 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고백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름을 보여주는데 두 번째 이름은 뭡니까? 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대표적인 이름이죠. 지난 시간 우리가 3장 할 때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던 것이 3장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너희 주생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할 때 그들이 우리 주생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할 때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다 말해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법적으로 보면 하야 동사 미완료형 그래서 아직 동작이 끝이지 않은 신이다.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죠. 이걸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해석해서 보여주면은 여호와 이름은 두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입니다. 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동작의 모습이니까. 둘째는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는 하나입니다. 그 의미의 뜻이 여호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란 이름, 그 이름을 잘 해석해주는 근거의 규절이 예레미야 33장 2절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 333. 너는 내게 부르짖다. 그러면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겠다. 그죠? 그 이전의 말씀은 잘 몰라. 2절 말씀은. 2절 말씀이 여호와란 이름의 이름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 뜻이 어떻게 답이 드러나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ll be that I will be. 나는 내가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또 존재한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그 비동사 하야동사 미완료형 여기서 아직 완성을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약속한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이고 시작한 것을 완성짓는 하나님인데 예레미야 33장 2절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이를 지어 행하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그 이름이 여호와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일을 완성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의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어떤 하나님이요? 엘로힘의 하나님이요. 엘로힘. 그러니까 장엄 복수 형태로 드러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엘로힘, 전능자의 하나님이 하늘도 지으고 땅도 지으시고 인간도 지으셨다. 그런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마치고 난 후에 사용된 이름이 뭐냐? 바로 어떤 이름이요? 여호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응답해 주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기도할 때 응답 주는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크게 살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할 때 기도 응답 때가 언제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얘기예요. 언제 기도의 응답이 될 것인가? 성도라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은 또 성도에 드는 기도를 들으시고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시죠. 그것이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Yes, Wait, No. 그죠? 네. 즉각적인 응답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또 때가 필요해. 그래서 기다려. 그리고 아니야, 그것은 내가 들을 수 없어. 어떤 세 가지 유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가 언제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절정의 응답에 신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도가 어떻게 돼요? 더 간절할 때죠. 예. 내 의는 드러나지 않고 내 의는 무시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 내구나 할 때 그렇게 고백할 정도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름 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뭘 듣고? 신음 소리를 듣고.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도 아십니다.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듣습니다. 근심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픔에 같이 동참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아픔의 현장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게 아니라 here and now, 여기, 지금 우리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음소리를 언제 내죠? 힘들 때 내요. 힘들 때. 정말 고난에 치서 힘들 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할 때 막 괴로운 비명도 지르고 신음도 지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번 기도한 거로 난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신음소리를 듣고 응답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세 가지의 단계적인 기도의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입으로 구하고 또 기도와 더불어 행동으로 찾고 또 끊임없이 문이 열리고 기도 응답 올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죠? 두드리는 그런 지속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고난할 때, 신음할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기도에 응답의 방법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 첫 번째 보니까 말씀으로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다급하게 기도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면 어떠면 좋겠어요? 그죠? 막 엘리야처럼 불이 빵 내린다든지 막 땅이 막 흔들리게 한다든지 하나님 얘기할 때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고 어떻게 응답했다고요?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그 뭐냐? 1절의 말씀처럼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내가 바로에게 한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말씀하고 뭘 보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겠다.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쫓아내겠다는 거죠. 바로가 그들을 보내는 차원을 넘어서 안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셔서 그 일을 행하는 걸 볼 때 그들을 빨리빨리 나가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두고 봐라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제발 좀 가라. 어여 가라. 다 갖고 가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줘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말씀이니까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시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도 뭘 붙들고 기도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모임 소개하고 저를 기도할 때 많은 시간 말씀을 나누고 쉬어하면서 거기에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능력의 말씀, 감당해야 할 말씀들을 붙들고 그렇게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거나 듣는 건 물론이고 말씀으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새가 날개 짓하는 두 날개와 같습니다. 또 노슬 젓는 배와 같아요. 한쪽만 계속 하면 배가 뺑뺑 돌죠. 앞으로 못 나가죠. 그처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경건의 조건을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잘 끼우쳐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정확한 지식은 우리를 하여금 실망과 낙심을 예방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보통 기도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지한 답을 주시길 기다려요. 하나님, A입니다. 그 다음 B가 와야 돼요. B 주세요. 그 다음 C가 해결되라. 그 다음 D입니다. 순서대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답을 주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그 대답보다 더 근본적인 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냐? 근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그것을 배우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A를 구했는데 그 다음 B가 와야지 순리가 잘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B가 아니라 뭘 주시겠다니까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는 그런 answer를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하신 일은 이미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반복으로 또 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세가 알고 있어요. 뭐는 것은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왜 구원치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는데 뭐래요? 말씀한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는데 그 말씀을 네가 잘 붙들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너희 마음에 실망과 낙심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강한 손을 더할 때 바로가 백성에 놓아주게 되겠다. 이 얘기가 지금 1절에서 강한 손 반복하고 있죠?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19절 보니까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또 4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든 내가 네 손에 보여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이미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말씀에 대해서 지금 마음으로 준비하고 단단히 새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내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표적을 보이든지 뭐하든지 질문에 대한 정답을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정확히 기억해내고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실망과 낙담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을 붙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세가 묻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대답해 주셨어요. 대답해 주셨어요. 모세가 단번에 즉석에서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해 낼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다면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낙심과 낭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업으롭게 든든히 세우는 그 말씀이 그 정확한 지식이 우리 속에서 누적되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내 어떤 그런 지식적인 말씀으로 내가 붙들고 있을 때 우리 속에는 낙심과 실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을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하고 있는 낙심과 실망의 상황들 혹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지 않는 데서 실패했기 때문에 아닌지는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또 어떻게 그 응답을 표현하십니까? 응답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우면서 응답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2절 3절이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왜 이 시점에서 나는 여호와다 강조하고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소개하실까? 모세의 시각이 여전히 어디 있습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듣고 기록장들이 원망의 소리를 듣고 환경이 변하지 않는 그 시각에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선을 돌려놓을 계획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반응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을 보고 자신의 무능을 보며 낙담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명을 갖고 가는 너, 내가 누군지 너 모르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뭘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소개해 주면서 내가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하신다? 그러니까 이를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이루느라.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야? 주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낙담해 있는 환경에서 약속과 그 약속을 이행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시각을 돌리라. 그 의미로 여호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호와다 나는 이것을 소개하는 말에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 하나님인 여호와인 내가 주권적으로 이룰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전능의 하나님 엘로힘 엘샤다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신음소리를 낼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너를 찾아오는 하나님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낸 누구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래서 출애굽에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오늘 우리 그 찬송에도 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우리는 이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들려주신 것은 나는 여호와다는 선언입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서 네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의도입니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걸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라는 얘기예요. 나를 알아내. 내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주권이 내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은 네가 나를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일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다른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렇죠.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뜻 가운데 있는데 환경이 바뀌지 않을 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죠.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윤리로 하나님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하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할 만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 왜 날 징계하냐. 친구들이 와서 그러죠. 아니다. 네가 뭐 인과응보 뭐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느냐. 그럴 때 하나님은 욥의 수준이 어디까지 주는 거예요? 네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는 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나에 대한 의뢰와 신뢰를 더할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뭘 만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내 수준의 신앙을 수준을 더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권자인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세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문제가 꼬여가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못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돌아보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비록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이 얘기를 네 번이나 선언하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말씀이 귀에 들려야 안 들려요. 5절, 9절 말씀 보십시다. 뭐라 말씀합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를 지어 성취할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 이미 우리 상함 고통의 시냄에 들으셨고 또 언약의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그 얘기하지만 백성들은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죽했으면 그 지경이 되었을까? 당연한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편이 힘들어도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그 9절에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해서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말하고 있어요. 혹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겁고 상심한 데 있지 않습니까? 내 일상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모든 일에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원망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세만을 듣지 않은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마음이 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가 쉽지가 않은 것 사실이죠. 삶이 너무 고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단 도리어 원망하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음이 상했을 때라도 그러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다?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순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니가 이같이 이른다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의 그 속에 하나님의 본심과 이를 만들어 성취하신 하나님의 성실성을 믿고 절망적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비로소 여호와로 믿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에 따라서 모세를 강권해서 보내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다 완성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인도하여 내게 하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앞서 인도한 사람 모세였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애굽 왕을 주관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당신의 일을 당신이 다 이루셨다. 그 얘기입니다. 선언적인 말씀입니다. 이미 3절에 7절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과 함께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는 말을 3절에 7절에 무려 7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그 백성을 누가? 하나님께 건져낼 것이고 그 구역에서 건질 것이고 하나님은 편팔과 큰 재앙으로 구속할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주상들에게 주고 맹세한 땅에 그들을 인도할 것이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뭘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주권이 이루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6장에서 반복하는 말,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의 뜻이 내가 명령하고 내가 너에게 그 일을 시켰으니까 내가 책임진다.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마무리한다. 너는 순종해라. 그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른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약속해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고 그 일을 사람들에게 움직이고 주관해서 마침내 약속을 완성하고야 마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야. 그것이 바로 나는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데 그 약속의 불변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변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시름스레가 왜 나왔는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응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결받아야 할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절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여호와라 너희를 구속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거운 짐과 너에게서 심판에서 구속해내겠다. 우리가 애굽을 상징할 때는 무거운 짐이고 죄의 도사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단의 권세의 손아래입니다. 그 무거운 짐이 오늘날 적용하면 물질의 문제일 수 있고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족의 문제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가지 눌려있는 그 무거운 짐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위로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뭐가? 언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의 종살이의 무거운 고액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해내시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죄악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너희를 구속하여 구속했다는 말이 칼이라는 그런 히브리 말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켜서 구원하겠다는 뜻으로 구속사적인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바울사도가 구속하다 그런 말을 사용할 때 노예 제도를 염두에 내면서 그 종을 값주고 지불하는 거예요. 속전, 속량, 그래서 값을 주고 치루어서 그를 자유인이 되게 한다. 이것이 구속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구속 같다는 말은 서로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있게 되는데 애굽의 무거운 고역으로 종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를 지불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자유인으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적용하면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위해서 다시 살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죽음을 믿는 사람은 죄 용서받고 또한 죄에게서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대 예수골에서 우리는 나눴던 얘기 그 얘기 아닙니까? 믿음과 용서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관계를 갖는 데서 얻어지는 것인가? 예수님 십자가의 죽어를 쓰심으로 구세주로 믿는 사람을 죄 중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은 죄의 종노릇이 너무 고통스럽고 무거운 그런 사실을 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무서운 죄의 종으로 영원히 사망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해 주고 하늘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는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응답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 말씀 속에는 모든 게 다 담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지 말라. 이방인은 뭐가 없어요? 하늘아버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염려도 하고 의심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버지라 볼 때 모든 게 담겨있어요. 부유한 것이 담겨있고 우리의 필요가 거기 다 담겨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할 때 우리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것이 나한테 적용될 때 얼마나 전율을 느낍니까? 고아에게 누군가 와서 난 너의 후견이 되어주고 난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 이 고아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등장해서 말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나는 너의 아비처럼 너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함께해줄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차례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한 하나님이었어요. 이 언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애굽의 종자리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었고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이 모의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다는 삶으로 놀라운 구원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면서 여호와를 알듯 가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하나님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그들이 압제 속에 있으면서 그들의 신관, 그들의 애굽 문화 속에서 혼합적 무속상에 살았어요. 무속신앙. 애굽의 태양이나 나일강이나 소들을 섬기는 다문화 문화권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변화가 없으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된 언약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영생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한다? 기업으로 주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애굽의 종살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그들의 기업으로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전해질 때 그들은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죠. 그래서 구절 말씀에 모세의 마음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하더라도 사람들은 우리의 복음을 듣기를 거절할 경우가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낙담하지 말고 오늘 선데이스쿨 말씀처럼 우리에게 뭘 맡겼어요?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맡겼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의 사신이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해내고 복음 지난해에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행하신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뤄낸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도 이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구원은 죄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이고 하나님 백성을 삼아시는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우리의 구원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가서 온전하게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교훈 속에서 얻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름이 드러나는 주권인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응답을 통해서 무엇 얻는다? 확신과 위로를 받는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이 위로받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누구에게 무조건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의 기도를 들으지만 모든 자의 기도를 긍정으로 응답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서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응답을 통해서 확신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보면 우리 더 확신이 가는 이유가 모세가 이같이 이스라엘 조상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듣지 않았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주권으로 내가 하리라는 일곱 번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더욱 상한 모세는 바로 앞에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 앞에 뭐라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우리 18번이라는 얘기 있죠? 18번. 내가 노래하면 18번 이거야. 그죠? 우리 성질과 기질에 18번으로 빼는 게 또 있어. 그 모세는 뭐예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게 18번이에요. 나는 없어요? 여러분들 찾아와 있어요. 봉착하고 어렵고 환경이 딱 되면 거기에 딱 빠져서 빠져나가는 18번. 자기의 어떤 그 무능함을 고백하는 18번.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루어가고 능력 주신다는 것은 싹 잊어버리고 그 18번을 얘기해요. 아,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바로조차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되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또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지만 인간은 뭐예요? 난 할 수 없습니다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모습이에요. 죄인인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환영하는 죄인은 하나도 없어요. 왜? 모두가 다 복음을 거부하게 돼요. 왜? 그것이 영적 전쟁의 현실이기 때문에. 네, 사단 마귀가 그냥 둡니까? 어떻게든 자기 죄의 백성 만들려고 붙들고 있잖아요. 스스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 자기 백성을 설득하고 설득해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찾아오셔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의 부음받아서 모든 저항하는 힘을 결박하고 그가 나를 이기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때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두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항을 결박하고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나님 이겨놓은 싸움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이기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한테 우리를 살려달라고 구하는 곳에 이르는 것이고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모세는 결국 어떻게 했는가? 그는 결국 바울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죠? 다시 전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고통은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말미암아 혹은 실수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그러나 순종이 모두 가져올 수 있어요? 고통도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아니요. 욥이?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러나 귀로만 듣더니 내가 이제 눈으로 배웁니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자리입니다. 마음이 닫히면 말씀도 듣을 수 없어요.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모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에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도 이런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통해서 확신과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내 신음소리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깨우쳐 주십니다. 말씀과 또 여호와의 이름이 주권자인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주 앞에 신중하고 또 하나님께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는 위로와 확신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